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느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성품의 특징은 겸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성품의 특징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손과 교만을 사람의 성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겸손과 또한 교만은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 신의 성품이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고 사탄은 타락함으로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은 이런 면에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기를 거절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9장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권면을 했다가 욕을 당하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주위에는 좋은 말로 권면한 사람이 그 옆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자신의 부족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당신에게 그런 조언을, 그런 권면을, 그런 경책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권면과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데는 매우 민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가장 두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교만, 그 사람의 겸손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금석은 곤면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곤면을 해볼 때 그 곤면을 받아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곤면을 받아듣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허리를 숙이면서 굽신굽신거려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겸손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 백성들의 국민성이 나빠서라기보다 사실은 푸틴이라고 하는 이 한 통치자의 교만에 근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교만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죠. 열왕기서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그 다음에 또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헤립이 1장 연설을 하지요. 그 내용을 잘 보면 자신의 교만을 부리는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 명예, 권세,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리적으로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자랑하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남아 은밀하게 자랑합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자랑하는 게 다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래도 우리 가문은,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의식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 명예, 돈, 경제력, 국방력 등등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잠언 기자는 8장 13절에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단지 미워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 그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 자체가 사실은 오만한 사람, 죄인,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편 1편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날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면 항상 신정론에 의문을 제기하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은 이처럼 불의한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덕적 질서가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그나마 짐승이 살아가는 동물사회,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도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는 오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은 오만한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오만한 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만한 자, 악인은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면 뿔을 치켜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치켜들겠습니까? 소가 뿔이 있으니까 들이받는 거죠. 이름에서 뿔을 든다라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행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목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만한 목은 반항하기 위해서 뻣뻣하게 세운 목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아서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받아버립니다. 출세가도에 자신에게 장애물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처럼 들이받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얕잡아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몇 번 휘둘리고 나면 섬기는 자세와 태도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이것은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정한 때에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땅과 그 모든 금이 흔들릴 때 사실 땅의 기둥을 세우는 자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원어에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나라는 단어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다 하는 그런 단어가 뒤에 또 나타나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권세 잡은 자들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세상의 유수한 통치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악인은 가장 악하게 연기하도록 만들어야 영화 감독의 의도가 살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모든 금이 흔들릴 때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존재는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기둥, 땅의 기초는 물리적인 안정뿐만 아니고 도덕적 질서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부조리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질서도 하나님이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교만한 자에 득세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그 절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황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겸손으로 행동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게 위기 아닌 해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자수한 태도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네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나에게 올라탄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신자는 그런 자수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런 자수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만한 자, 악한 자를 그 당장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4장과 5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막대교회 채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 힘과 내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야 라고 자랑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 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죠. 결국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결국 그는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4장이죠. 그런데 5장으로 딱 들어오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벨사살 왕이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귀인 1,000명을 불러놓고 향연을 벌였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이런 일이 났을 때 어떤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그 저울에 못 미쳐서 결국은 내 왕위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나뉘게 되고 맙니다. 벨살살 왕은 그의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로부터 교훈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뭔지를 다니엘서 4장 5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적 심판도 행하시긴 하지만 정한 때 완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정한 기약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재판관들의 오류, 그게 뭡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뇌물을 봐주고 재판장들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부장검사 출신들이 수임료를 많이 받습니까? 재판 결과가 똑같다면 왜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재판을 합니까? 지금도 재물이 먹혀드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사면 질 것 같았던 재판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면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천사가 뭐라고 찬양하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도 허단 큰 무리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성취예요. 바르게 성취하시는, 바르게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종말할 때 비로소 올바른 심판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은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이 진노의 잔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노의 잔에 거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거품은 이 술을 더 독하게 만드는 향료가 만들어낸 거품이에요. 그래서 세번의 성경 보니까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보통 센 잔이 아니죠. 말하자면 농도가 매우 강한 그런 잔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죠. 에스겔 23장 33절 34절에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물리칠 수 없는 그 진노의 잔이 완전히 다 부어지는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인들 모든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산아 나를 가리우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바꿔 말해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재물을 의지했던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초림 때 예수님은 구속주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제가 간략하게 다섯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가깝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름으로 계시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구속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존재가 바로 신자죠. 기도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이처럼 나에게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신명기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결국 그것은 기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교만한 자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그 때를 참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수십 번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편은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은 각 권의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하나의 문맥도 있지만 시편 몇 편 74, 75, 76 전체적으로 문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74편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원수들의 압제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이었죠. 그런 면에서 시편 74편 1절 9절을 보시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이게 74편 1절이죠. 9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 일이 얼마나 오래 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하나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75편은 이름에서 뭘까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한다. 심판자로서 악인을 낮추시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교만한 자들처럼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우시고 폐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6절, 7절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스스로 고개 쳐들어서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못 기다리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 정도 되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순간은 막 겸손해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사람이 아니 이전에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이렇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요. 직분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전에는 참 겸손했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약이 차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어림을 겪도록 그냥 두고 보지는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처지를 조정하시는 공평한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을 주께 의탁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교만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과도한 평가를 내릴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돼요. 침묵함으로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침묵으로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더 나아가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기 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둔다는 이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센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왜 그런 힘과 권세와 지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학식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애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지식과 재능과 그 다음에 학식과 또 재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7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좀 답답해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잠시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가 급작스럽게 돌변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어리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겸손한 삶에 사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양식과 자세와 태도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기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남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불어버리면 불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 지구라 할지라도 대양의 한 방울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구에 우리라는 존재를 우주와 비교하면, 아니 무한한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요 우리가 만일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 높이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고 또 주께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용도로 잘 손용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참면 신자가 마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서의 겸손의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또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의 존재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을 높인 일과 관련해서 나에게 맡기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행사할 때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지언정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때 부조로해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런 상황도 주께서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가 되면 악인들을 소멸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겸손의 성품으로 무장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